제가 2주 전쯤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몇몇 지체들의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그 명제,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쉽지 않아.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 받으신 이후에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리셨죠?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신 이후에 또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이 광야는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곳임과 동시에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시험이 다른 표현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어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경으로 테스트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서 마귀가 시험하더라 할 때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테스트를 받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낙제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귀는 이 광야의 시험, 템테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운그레이드를 시킵니다. 무엇이 테스트이고 무엇이 템테이션인지 구별이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엉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까? 사단이 주는 시험일까? 고민하기보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다가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이것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마귀는 이것을 유혹 삼아서 우리를 짓누르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것이 테스트이든 템테이션이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잘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를 걸어갈 때이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닥쳐옵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의 노정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세 가지 종류의 광야에서의 마귀의 속삭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하느냐?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 우리 귀에 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돼야 돼. 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언제 합니까? 2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3절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배고픈 상태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입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배고픔,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마귀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너의 앞길이 활짝 열려 있어? 예수님 믿는다고 현실적인 삶의 혜택이 주어진 게 뭐가 있어? 너 예수 믿고 더 나빠진 거 많잖아? 라고 마귀가 우리 귓전에다가 속삭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제 앞길 창창하게 열어주셔야죠. 제가 시험 칠 때 은혜와 능력 주셔서 시험 성적 잘 나와서 합격하게 하셔야죠. 취업되게 하셔야죠. 내가 원하는 이상형과 결혼하게 하셔야죠. 주님, 제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평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같이 모이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죠. 특히 우리 진원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양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가끔씩 한 2년에 한 번 정도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전세값 걱정하는 거예요. 전세값. 2년이 딱 만기가 되면 또 대출을 받아야 돼요. 막막한 거예요. 목회자인 저희들에게도 마귀가 귓전에다가 속삭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돼야 돼.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제가 만약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마귀가 이 돌들로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다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저는 그냥 떡이 뭡니까? 빈대떡, 인절미, 찹쌀떡, 무지개떡, 백설기 다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됩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1세기 한국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으로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떡으로 만들어라고. 떡이 있어야지 네가 살 수 있다고. 너 배고프지 않냐고. 현실과 타협하라고. 그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떡이 필요하지.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 떡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떡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외쳐야 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날마다 배고프지 않도록, 줄이지 않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습니까? 한 번도 배에 손을 대면서 꼬르륵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날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신약시대에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입히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 제가 배가 고파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 외면한 적 있습니까? 늘 주님께서 입히시고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물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 재물들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선물들을,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의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입증하라. 마귀는 우리 귓전에 대다고 날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누구인지 입증해.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유혹했습니다.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내가 소유한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고 있고 내가 이룬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명품백을 들고 있으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메이커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멋진 사람이야. 내가 큰 차, 좋은 차,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면 저 사람은 책임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 연봉, 내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내 회사 실적,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점수가, 내 실력이, 내 학력이, 내 인맥이, 내 집안이, 내 백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세상에서 마귀는 속삭입니다.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을 쟁취하면 이것을 소유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 무언가 있죠? 혹시 그것을 여러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앞에서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무엇을 사람은 예배합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것을 예배해. 그것을 경배해. 그것을 추구해. 그러면 줄 거야. 세상이 속삭입니다. 그것을 계속 바라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쟁취하려고 애를 써. 그러면 얻게 될 거야. 그러면 네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속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것에 노예가 됩니다. 계속 추구하고 추구하고 추구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배가 고프고 늘 목마릅니다. 서로 그것을 쟁취한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을,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 기쁨은 하루 이틀을 못 갑니다.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쟁취하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무언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다시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제가 고시촌에서 한 6년 동안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용고시 준비하는 청년들은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는 교사, 중등, 초등 임용시험을 쳐서 교사가 되는 것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임용고시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합격해서 교사가 되면 하나님 쓰시는 귀한 기독 교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교사를 예배하고 있어요. 임용시험 합격을 경배하는 거예요. 합격하지 않으면 신앙을 버릴 듯한 그런 마음. 그런데 한 자매가 후자였어요. 한 자매가 그래도 예배는 몇 번씩 나왔던 자매였는데요. 합격했어요. 합격. 인천 지역에 있는 중등 임용 시험에 합격해서 교사로 섬기다가 한 6개월쯤 있다가 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험 합격해서 교사로 생활했는데 한두 달 너무 기뻤어요. 근데 지금 내 삶에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말이 없어요. 자매님, 지금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합격한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녔대요. 합격한 이후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시험 준비하면서 고시촌 그 교회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교사직을 예배했어요.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것, 나의 업적과 나의 위치로 인정받는 세상을 살다 보니 연약해서 그런 거죠. 제가 도전했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마음의 그 공허한 부분이 결국 채워집니다.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이때까지 자매님, 그 교사라는 그 포지션을 예배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십시오. 그때 삶의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중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모든 엉켜진 실타래 같이 난잡해진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때 네가 누구인지 입증하라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5개월 정도 동안 사역을 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에게는 그 5개월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여러 광야가 있었지만 최근에 겪었던 큰 광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5개월 동안 사역을 쉴 때 이제 주일이 되니까 설교하고 목양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청중으로서 성도로서 예배를 5개월 동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한두 주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셋째 주, 넷째 주가 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단 한 사람도 주변에서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목사라는 정체성이 5개월 동안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 사람들을 부를 때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친구 아니면. 그죠? 외국은 다르죠. 외국은 대부분 하이 데이빗, 하이 탐, 헬로우 제니 이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살만 많으면 형, 오빠, 그리고 나이가 어려야지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저 어떻게 부릅니까? 사무엘 부를래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저도 우리 동역자들한테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부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어떻게 부릅니까? 김철수라는 선생님 있으면 김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철수, 안녕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외국은 다 그렇게 불러요. 모든 사람들을 직급으로 부릅니다. 회사에서는 과장님, 부장님, 군대에서는 병장님. 그 사람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아요. 제가 5개월 동안 사역 쉬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어느 순간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었어요. 십몇 년 동안 목사님으로 불리워졌어요. 목사님으로 불려지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목사답게 사역을 잘하는, 목양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겁니다. 그 광야의 기간 동안 저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어낸 업적으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자유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부르시지 내가 가진 무언가, 내가 이룬 무언가로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진리로 우리는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 마지막 마귀가 예수님을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리라. 그리고 10절 이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두 번 다 마귀가 졌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비상의 카드를 꺼냅니다. 이번에 꺼낼 때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12절 마귀도 큐티 하나 봐요. 10절에 보시면 기록되어서되 시편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뛰어내려도 괜찮아. 왜냐하면 시편에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그 시편 91편 12절 말씀, 메시아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요. 이 말씀으로 딱 공격을 하니까 움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인용은 메시아와 관련된 인용이 맞지만 전혀 문맥과 상관없고 적용점에서 틀린 내용입니다. 큐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으로 다 다가온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려라. 딱 뛰어내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뛰어내릴 때 공중제비 두세 번 탁 돌고 딱 받으면 얼마나 멋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의 메시아됨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메시아는 그런 식으로 입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은 어떻게 입증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입증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멋진 방법으로 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화려하게 뛰어내려서 천사가 그 발 다치지 않도록 딱 잡아주시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며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멋없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식이 이런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성공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희생하고 낮아짐으로 섬기고 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광야를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입증한다고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요?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 너도 질 수 있겠니? 쉽지는 않지만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지리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시험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광야에서 겪는 시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이 시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있긴 있어요. 그 시험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든지 그 힘에 부치도록 큰 시험이라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우리 주님은 예비하십니다. 우리 귓전에다 대고 속삭이는 그 마귀의 속삭임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